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의 소망을 이루어주시고 진정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건물을 받아주시옵시고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오니 우리의 경영을 이루사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일어서신 대로요. 주부 뒷면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한 절씩 표준 세 번 얘기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같이 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아마 11월 그리고 12월 초까지 추수감사절도 다 됐으니까요. 추수라는 시리즈로 주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쭉 봐 나가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미리미리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은 예습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별로 안 해봤지만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좋은 땅입니다. 다음 주가 좋은 시 이렇게 하나씩 같이 이렇게 풀어갑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요, 푸념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루라도 마음 좀 편안하게, 마음 편히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그 말 들으면서 저도 저를 돌아보면서, 아, 교인이 마음 편하지 않은데 내가 또 마음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주일은 저까지 포함해서요. 그런 소원을 가지신 분들이 소원 성취하는 오늘 개타는 날입니다. 복권 당첨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에 관해서 포커스를 주시는데 다섯 가지 그 소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도 그렇고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 같이 이렇게 풀어가겠습니다. 초점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이 첫 번째는 마음 알기, 두 번째는 마음 놓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마음 알아차리기,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 받기, 다섯 번째는 마음을 주기, 이런 소제목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풀어갑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 기분이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상쾌해지면은 내 얼굴에 나오는 표정도 달라지고 쾌해지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날이면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청소를 하더라도 빨래를 하더라도 밖에 나가더라도 발걸음이 경쾌해집니다. 그래서 상쾌, 유쾌, 경쾌가 이게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몸으로 가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고 이 자연 속을 이끌어줍니다. 하나로 연결이 되지요. 또 상담가라고 했을 때는요. 그 사람은 마음의 소리를 듣는 상담으로 치유하지만은 정신과 의사는 상담에다가 하나 더가 붙습니다. 그 사람은 약물 처방까지 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치료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약물은 몸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과는 마음과 몸이 긴밀히 한 단위로 움직이는 것을 정신으로 보아서 그렇게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위치가 있는데요. 또 더불어서 영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판소리 할 때에 또는 뭐 이렇게 소리한다 그럴 때에 소리라는 것도 마음을 담은 소리는 이심전심으로 생각을 전하지만 영혼을 담은 소리는 인격을 흔듭니다. 왜냐하면은 인격의 주체는요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마음 주고 뭐 정 주고 그랬다 그러지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됐나 했을 때는 마음이 아니고 인격의 주체는 사람 가운데야 그 마음 안에 더 들어가 있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때로는 마음은 아무 일이 없는데 그냥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런 때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 영이 이 안에서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영이 불안하면. 그래서 영이 마음과 한 단위로 만나서 아우러진 자리가 영혼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하면요. 밖에 있는 환경이 내 몸을 통해서 그리고 마음의 자리로 들어오고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건드려서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이 자리가 마음이라는 자리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여서 밖으로 나오는 이 두 가지가 맞부딪히는 이 자리가 이것이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음 빼앗기면은 마음이 이렇게 그 흔들리면은 모든 게 흔들립니다. 신성이 나의 영을 통해서 흘러서 세상과 하나님이 마음은 모든 세상이 몸을 타고 들어오고 내 안에서 만나는 이 세계가 펼쳐지는 곳이 내 마음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기에 마음은 온갖 주장과 세력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살벌한 영역 다툼을 벌리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도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을 빼앗긴다, 마음이 어떻게 된다, 이 전쟁터에 쓰이는 용어들입니다. 그런 용어가 왜 맞는가?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그 정도로 전쟁터로 벌어지고 있는 그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온갖 세력의 각축장으로 변한 우리의 마음에 예수는 비유를 통해서 마음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마음의 회복자이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 되어버렸고 포로가 되어버렸으니까. 자기 집에 있으면 좋은데 남의 집에 가서 도부살이 하는 것이 그게 뭐가 쉽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속자이신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시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영의 성령을 보내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참 행복과 보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내 마음을 무엇이냐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마음을 놓기입니다. 마음은 그 물 같아서 이 배처럼요. 마음 위에 다 올라타면 마음이 잘 움직이면은 나를 원하는 방향으로 샥 움직여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시키고 기능을 투자하고 피아노만 연습하지만요. 그걸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아는 거 아닙니까? 지능을 훈련시키고 이런 훈련을 하게 하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또 마음은 물 같아서요. 이때는 물귀신 같아서요. 그래서 이것이 마음 안으로 나를 잡아당겨가지고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다. 또는 마음이 후련하다. 마음이 무겁다. 가볍다.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 내 마음 어쩔 줄을 몰라. 최백호의 유명한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듯이요. 어쩔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감옥처럼 가두고 나를 질식시키고 익사시키는 그것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대로 사는 것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 마음을요, 우리는 화가 난다, 우리는 슬프다 그러면은 그저 화를 내요. 그저 슬퍼요. 그런데 이거를 떼어놓고 보는 연습을 못 해봤습니다. 차라리 참선을 하고 소위 말해서 불도를 하고 돌을 닦으시는 분들은 그런 연습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욕심이 생기면은 생각이 생기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아담 속에 들었던 에덴 동산의 생각입니다. 그게 사로 잡혀가지고 그 표현 자체가 산채로 잡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잡혔지 나를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볼 여유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시험 중에 가장 간교한 시험이 급하게 만들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정신없다 했으면요. 벌써 우리는 이것은 시간 문제예요. 벌써 그 안에 들었든지 이것은 그냥 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내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요. 마음의 그 생각과 그 느낌 두 가지가 다릅니다. 마음의 생각과 느낌 속에 이것이 주고받고 하는데 이 속에 내가 풍덩 빠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바꾸려는 마음은 누구 것이고 또는 바꿔지는 마음은 누구 것이고 지 몸으로 지 손을 들고 올리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중부양하신다는 무슨 씨 아니면은 한국에 계신다는 그 유명한 분 아니면은 공중부양처럼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다가 평생 그냥 세월이 지나가요. 60년, 70년, 80년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벌써 내가 그렇게 애쓰는 삶은 이것은 마음의 주인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주고 노예로, 종으로, 포로로 산 증거입니다. 이게 역설적인 것입니다.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마음대로 산 사람 중에서 결과적으로 후회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정말로 저는 이때까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살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서 가정도 깨어지고 몸도 깨어지고 사업도 깨어지고 자식도 깨어지고 이제는 제일 두려운 거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가 제일 두렵습니다. 절박하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남자분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벗어날까? 이게 지금 힌트는 벌써 예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일날 베드로에게 오셨던 예수님께서 저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베드로에게 하시면서 그거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는 그 말씀이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자 읽어보시면요.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살짝 배에 올라서 오는 사람들에게서 거리를 띄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무리들에게 예수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바로 보려면은 코앞에다가 너무 갖다 대는 것은 미국 사람들을 싸울 때 잘 그러죠. 그 말은요. 내 얼굴을 그 사람의 시야를 다른 거 못 보고 내만 보게끔 해서 너는 나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앞에 갖다 대고 침을 튀기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얼굴을 거울을 갖고 본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거울을 내 코앞에 갖다 대면은 시커먼 눈만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를 보려면은 거리를 거울을 좀 띄워놔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그 마음 그대로 두고요. 그 마음을 내 마음을 바꿔야지 하시지 말고요. 그 마음 그대로 두고 마치 이 좋은 가을에 멀찍이 가을에 단풍나무 보듯이 그 밑을 굽이 흐르는 강물 보듯이요. 이렇게 생각과 기분을 이렇게 이거를 자아내는 이 마음 밖으로 관점을 옮겨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가을에 단풍나무를 보는데요. 그냥 이 단풍나무구나 라고 보는 것 같고요. 저거 누가 안 보면은 파가지고 우리 집에 갖다 옮겨야지 라는 욕심이 들어가고 생각이 들어가면은 첫 번째과 두 번째 사이에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땅을 보는데 또는 바다를 보는데 참 좋구나 바다가 시원하구나 라는 것과요. 바로 요 앞에다가 내가 땅을 사서 별장을 지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이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자기의 생각이나 욕심이나 무엇을 그것을 빼버리고요. 그저 남 보듯이요. 그저 지나가는 강아지 보듯이요. 표현이 죄송하지만요. 한번 그렇게 한번 놓아보는 그 입장에 두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러죠. 물끄러미.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보시면은 뿌옇게 보이던 나의 시야가 밝아지며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가 그때부터가 마음으로 내가 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가 내 자식이나 내 가정이나 내 교회나 내 식구가 되면요. 여기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기가 무척 힘듭니다. 정말 그것을 할 수가 있으면은 상당한 성숙에 이르는 사람이. 그런데 한 번씩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기초를 쌓았어요. 이건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부터가 마음 알기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으로 살면은 이제는 내 나름대로 편안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살 것이면은 아무 마음이나 생기는 대로 살면은 좋은 것입니까?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은 마음이라도 기왕이면은 다홍치 마라고 기왕 살 것 같으면은 좋은 마음으로 성경에서는 좋은 땅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성경에서 좋은 마음이라 그랬을 때 막연히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좋은 마음이 아니라 뚜렷하게 예수께서 좋은 땅 좋은 마음이라 했을 때는 천국의 말씀에 대해서 거기 대해서 수납이 되고 화답이 되는 그 땅, 그 마음이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좋은 마음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가치와 하늘나라의 생각과 하늘나라의 통치가 선포될 때에 지금 설교하는 순간이 그렇고 예배 나오는 순간이 그렇고 이때에 내가 아하 라는 깨달음은 내가 몰랐던 것을 더 알게 되는 게 깨달음이고요. 깨우치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을 이것을 알고 이것을 잘된 것으로 돌이키는 게 깨우치는 거다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이것의 깨달음과 깨우침으로 반응하는 마음, 눈이 열어지는 그 마음, 긍정적으로 그것을 새겨듣는 마음, 되새김질한다 그러죠. 이 말이요. 계속해서 내 마음을 먹어요. 생각이 나요. 그 묵상이 돼요. 한 번씩 언뜻 그 전에 이 마음이 슉 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라는 것이 기준이 돼서 나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기준이 생겨지는 것. 이런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정의 내립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려지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래 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런 마음을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점은 내가 지금 천국의 좋은 땅으로 이것이 어떻게 틀려졌구나, 어긋나 있구나라는 내 마음의 종류, 이것이 세 가지 마음표로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반응이 보이는가라는 것으로서요. 이것을 차트를 놓고 아 나는 이런 면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구나.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의사가 진단 내릴 때에 자가 진단 내릴 때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심장이 나빠졌는데 브레인 의사가 와가지고 무슨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맨날 머리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오장육부가 다 고장나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만 잘못돼서 죽는 거니까 나는 주로 어떤 면에 이것이 문제가 생겨서 현재에 이런 결과를 있는구나. 이게 단면이에요. 나를 딱 볼 때에 그죠? 아 나는 이런 면이구나 라면은 인생을 끝까지 안 살아도 이 결과로 끝날 것이니까 너는 안 고치면은 안 바뀌면은 이렇게 결과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저기 이것이 마음의 종류가 사람의 가지, 사람의 종류를 결정하고, 그리고 인생의 결실이 정해지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에 길가밭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 볼짝밭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람이라고 마음이 정해지는 대로 사람의 종류가 정해지고 사람의 종류가 정해진 대로 내 인생의 결과가 열매가 정해진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치 차를 움직일 때에 바퀴를 잡고 방향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운전대를 잡고 돌릴 것인가? 다 할 수 있겠지만은 운전대 잡고 돌리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첫 번째로 지성의 길가밭입니다. 주로 인텔렉추얼, 지식적인, 지적인 면에 대해서 길가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여인들, 뭐 주변의 직장 동료든지 만나는 모든 여인들을 나는 공평한 사람이라서 동등하게 동일한 거리를 두고 아주 공평하게 취급한다면은 그 아내가 참으로 내 남편은 공평하고 평등주의다 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남편은 바람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성경과 천국의 말씀이 내가 세상을 살면서 보고 들은 온갖 주장과 교인들과 교훈들과 동등한 입장이 있다든지 또는 서로 경쟁한 입장이 있다든지 거기 대해서 야, 저 여인일까 내 아내일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은 벌써 경쟁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저울을 잰다는 것은 바람둥이의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공평한 것이 아니고 원래 있을 자리에서 밀렸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태에 계시면은 성경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그렇게 됐을 때에 내 마음 안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먹지 않고 내가 자로재고 그거나 저거나 똑같은 비중으로 이것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내 마음은 천국을 거부하는 중이고 인생의 결과도 천국과는 관계가 없겠다.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럽니다. 같은 소고기도요. 이것을 개가 먹으면은 개밥이 되고요. 임금님이 먹으면은 이거는 수라상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먹으면 사람 살이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이라도 스님이 잡수시고 하시면은 그거는 스님의 말씀이 되고요. 욕하는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쓰면은 욕쟁이의 말이 되는 것이지 누가 먹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배회하는 새 같은 주장과 생각은 무엇인지 그게 과연 하나님 말씀만치 믿을만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하면은 그 새 같은 주장대로 따라가면은 결국은 그것이 이게 먹게 돼 있어요. 표현이 죄송하지만은 내 인생이 새같이 될 것인지 본인이 판단하고 그런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성의 돌밭입니다. 이것은 지정의가 있을 때에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길밭이 있으면은 길밭은 길가밭은 위에가 딱딱하고 안에가 부드러워요. 요거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들어가기가 말씀이 자꾸만 이걸 가지고 그런지 아닌지 묵상하고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따져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 받아들인 사람이 어떤 사람 따져보는데 따지는 거는 좋습니다. 얼마든지 따져야 됩니다.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가밭을 상하가 반대로 뒤집혀진 것이 돌밭입니다. 그래서 돌밭은 겉은 위는 흙인데 속은 바위입니다. 돌이 꽉 차 있어요. 그 돌이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입니다. 자기. 그래서 겉은 아무리 볼 때에는 아멘 그러고 뭐 그러고 이러는데 눈물 흘리고 아멘하고 파킹장 가서 조금 했다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싸우는 장면도 봤고요. 아멘하고 지금 했던 권사님들끼리 예배 마치고 우리 게 아닙니다. 어떤 데서는 예배 마치고 5분 지나서 부엌에서 그냥 솥을 뒤집고 싸움이 나가지고 그날 우리가 수백 명이 친교를 못했어요. 그런 것도 봤고요. 그러니까 다 좋은 뜻이지만은 자기에게 걸려서 아무리 천국 복음이라도 자기의 자존심 그리고 자기 상처의 기억과 생각과 주장 자기 습관과 관행을 양보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주로 시점으로 따지면요.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이때까지 있으면서 쫙 쌓아올랐던 그 과거가 자기를 딱 잡고 있으니까 이게 특징은요. 분위기 따라서 은혜도 감동도 잘 받는데 눈물도 잘 흘릴 수 있고요. 되는데 이게 나와 나가 조화가 이루지를 못해요. 이게 한 달 전에 나와 오늘의 나 신앙생활 했다 싶으면 깔아앉고 들쑥날쑥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 사이에도 조화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 싶으면 또 내려가 있고 내려가 있다 싶으면 올라가 있고 어디다가 종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결심도 잘하는데 지속이 안 됩니다. 천국 복음 위에 자기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에 천국을 세우려니까 이게 질 수 없는 것을 내가 지게 되니까 그냥 걸어가도 되는 것을 내가 물구나무를 쓰고 지구를 내가 들고 산다고 힘들어 사는 것은 자기만 고생이지 요가하느라고 몸에 잠깐 좋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유지도 감당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내 발에 꼬여서 넘어지는 패턴의 반복이면은 천국의 복음이 이제는 자기를 깨고 먹고 녹이기를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소원, 의지의 덤불 바칩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천국 소원과 내가 안목의 정력 또는 세상에 내가 대해서 가지는 소원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어서 그래요. 대전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와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다 잡고 있으면 찢어져서 죽습니다. 욕심은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원하는 만치 노력하고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되고 중심되는 소원이 천국 복음으로 초점이 잡히면 나머지는 그 밑에 있어서 심혈로 이렇게 섬길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것이 동등한 입장이 되면 아까지 길가밭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욕심 쪽이에요. 소원 쪽이에요. 그래서 의지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원입니다. 소원을 따라서 사람은 노력하게 돼 있고 노력하는 만큼 또 소원하는 것만치 내가 의지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결론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되는 것들이 살다 보면 계속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 그때에 이것을 속가내면 되는데 속가내지를 못하면은 이것이 계속 와서 여기저기 자리 잡으니까 마음밭은 하나인데 많은 것이 생기니까 영양분이 거기에 골고루 배분이 되질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닌데 힘을 못 쓰고 맥이 없습니다. 천국의 결실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초점이 잡히지가 않으면은 흔들어지는 맥이 없는 것은요. 내가 지금 초점이 잡히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이 이것이 풀어져서 그래. 그래서 맥이 풀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안이 씻겨져야 돼요. 그것이 내 안경을 바로 바꿔서 이렇게 딱 보이면은 또렷이 보이듯이 말씀의 안경으로 내가 이것을 바꾸면은 이것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네 번째가요. 이제 거의 마무리 짓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세 번째까지는 우리가 하는 건데요. 네 번째로 이것을 한번 해보시면은 무엇을 보시게 되는가 하면은 마음 밖이입니다. 첫 번째로 뭐가 보이는가 하면요. 나는 어느 모습인가 라는 것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을 때예요. 나는 길가밭이구나. 나는 돌밭이구나. 나는 덤불밭이구나. 라는 나에게 대해서 그 모습을 측은지심입니다. 내가 참 애쓰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지금 살아온 내 모습이 이것이구나. 이게 오호라 탄식이 나오는 그 모습. 이게 청교도들은 거룩한 애도라 그랬습니다. 마치 장례식 치르듯이. 내가 지금까지 산다는 모습이 이렇게 하다가 튕기다가 많아. 자기에 걸려서 맨날 가다가 많아. 이렇게 많아. 나는 그저 파리하게 돼서 결국은 세 가지 밭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천국에 그것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고 이것이 없고 그저 그런 대로 있다가 그저 사그러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대해서요. 첫 번째 이렇게 느껴지면은 그 다음에 내가 인생의 결과가 맺는지 알아차리고 그래서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노력해보시면요. 그러니까 노력, 이게 잘 들어보십시오. 노력을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시면은요, 돌 하나 없애고 나면은 돌이 또 나와요. 가시덤불 하나 없애고 나면 또 나와요. 내가 길가밭이 어떤 때는 은혜 받았다가 어떤 때는 냉하고요. 이것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신앙의 가장 성숙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내가 하고 있고 이 사망의 욕심이 나를 잡아서 끌고 가는구나. 거기에 대한 탄식과 고백이 나오는 것. 첫 번째는 알아차려서 나오는 탄식. 두 번째는 나의 노력의 끝에 그 점에서 내 노력 갖고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노력도 없는 사람은 이걸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노력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은 노력이 없으면요. 천국은 누리지는 못합니다. 네? 근데 맨 마지막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때에 좋은 땅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 갖고는 디딤돌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이 그게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긍휼이 역사하는 그 자리입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 안에 있는 길가밭, 돌짝밭, 덤불밭, 주여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종된 저희들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심령 가운데에 애도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 긍휼에서 노력하게 하시고 주님 끝으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 좋은 밭, 착한 마음으로 많은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453장 통일 506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말씀으로 축도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